정박하고 앉아있네.
네, 우주만물상 9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인하대 물리학과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성균관대 물리학과 한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주실 네. 예정이고요. 두 분은 원래 아시는 사이죠?
예, 잘 알죠. 예.
물리학계가 좁죠?
좁아요. 그게 반다리만 건너다니까요.
같은 이론 물리학.
네. 아, 그렇죠. 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물리학회 행사를 한 적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예. 그때 한 2014년 뭐 15년 이럴 때.
오래전 됐네요.
예. 그때 저희가 좀 웃기게 하려고 재밌게. 네. 그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불러주시지 않고. 자, 여하튼 사실 저희가 뭐 성균관대문은 그 김범준 교수님도 예전에 출연을 네. 여러 번 하셨고 네. 요즘은 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직접 유튜브 방송을 하고.
아, 그렇죠. 네. 범준의 물리다.
범준의 물리다.
네. 네. 뭐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좀 그 채널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원체 재밌는 소재를 많이 아셔서 또 많이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하튼 좀 이따가 양자 문명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되게 재미있는 얘기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 홍승수 박사님, 천문학자 홍승수 박사님이 왜 없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자리에서 밀렸죠 오늘.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는 한 달 쉬시기로 하신 게 우리 저하고 이제 스페인 계기 일식 네. 여행도 같이 갔다 오셨고 뭐 좀 떨어져 있어도 되지 않나.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일주일 가까이 같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그렇죠.
아닙니다. 진작에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홍승수 박사님은 저희 다음 달에 나오시는 걸로 하고요. 홍 박사님은 안 계시지만 스페인 계기일식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와, 멋있다.
이게 예,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가서 찍으신 건데 저희 77명이 갔거든요. 77명 이렇게 뭐 70명, 100명 이렇게 많이 가면 좋은 게 누군가는 좋은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그렇죠.
대부분이 사진을 못 찍습니다. 사실은 핸드폰 사진 찍어도 엉망이고 심지어 카메라를 가져가도 잘 못 찍지만 그중에 한두 명은 우연에라도 운에라도 이런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중학생이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로요?
예, 그냥 뭐 어쩌다 나온 사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는 뭐 나사나 뭐 여기저기서 찍은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예, 저희가 이제 본 계기일식이 이런 계기일식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갔었거든요. 저는 세 번째 갔었는데 처음에 2017년에 이제 200명 같이 미국에 갔었고 또 2024년에 또 미국 동부에 100명 좀 넘게 갔었고요. 이번에 77명이 스페인에 가서 일식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본 거는 또 매번 볼 때마다 계기일식이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블랙홀 같은 느낌으로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 굉장히. 그림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해가 사라지는 느낌일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블랙홀스러운 존재감이 막 이렇게 광황하고 있었고 옆에 코로나하고 저 왼쪽에 보시는 지금 약간 노란 점 같은 게 조금 더 밝게 보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를 옆에 바로 저 지금 9시 방향에 여기는 지금 빨갛게 안 보이는데 저게 홍염이라고 해서 코로나 중에서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확 보이는 그 불덩어리가 있거든요. 저걸 이제 맨눈으로 볼 수는 되게 없는 경우인데 일식대로 잘 안 보이는데 맨눈으로 저희가 다 봤고 굉장히 멋있는 일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것 역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타임랩스로 만들어서 다들 이런 걸 하고 계시니까 저는 가서 사진도 안 찍어요. 하나 그냥 가져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 지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 일식 시작돼서 중간에 계기일식 됐다가 밑에 이제 다시 해가 나오는 이 과정이 다 표현이 됐고요. 저는 이제 평지에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저렇게 다 보였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저희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일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었거든요. 그걸 사실 목표로 해서 황혼 일식이라는 개념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장점이 뭐냐면은 해가 아주 높이 있을 때는 해가 진 무렵처럼 크게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해가 질 때쯤 되면 해가 커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큰 해를 보면서 또 저 때는 해가 지다시피 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밝진 않아서 그냥 선글라스 낀 정도로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일식 안경이 필요 없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해가 졌습니다. 쭉 내려가서. 그래서 저 해가 질 때까지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되게 멋있는 그런 일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 객일식 여행을 세 번을 갔고 오로라 여행을 두 번을 갔는데 다섯 번 모두 성공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홍승수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중국이랑 일본에 예전에 객일식 보러 가셨는데 두 번 더 실패하셨대요.
아, 그래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성공을 하신 거고 저희랑 같이 가서. 그래서 이게 저희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 매번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자랑을 좀 하자면 객일식 세 번 다 성공했고 오로라 여행을 제가 두 번을 갔는데 밤으로 따지면 이제 처음에 네 번 밤에 나갔고 오로라 보러 네. 그 캐나다의 옐로우 나이프에서 뭐 지난 3월에는 세 번 나갔거든요. 그 일곱 밤을 오로라를 보러 나갔는데 일곱 밤을 다 봤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경우네요.
예예. 사실은 날짜를 잡고 이런 데서 데이터를 좀 많이 썼죠. 네. 언제 가면 잘 보이나 날씨도 그렇고 달 없는 날 그리고 춘분에 오로라가 조금 더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서 가다 보니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고요. 이렇게 저희 여행은 항상 성공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성공의 자랑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프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또 뭔지 알 수 없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봤더니 90년 전에 예측된 진공복굴절 일단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진공복굴절의 강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논문이 2026년 8월 5일에 네이처에 발표가 됐다고 하고요. 따끈따끈합니다. 이것이 컨셉 그림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들어야 조금 와닿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김현철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극단적으로 강한 자기장에서 빈 공간이 투명한 수정처럼 뭐 빛의 편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그네타 관측에서 이 현상의 증거가 나왔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일단은 참 빈 공간이 편광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굉장히 저로서는 낯설고
네.
마그네타란 이름도 솔직히 제가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제
처음인데.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천문학 얘기를 네. 오래 하던 사람이라 알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이번에 처음 들어봐서 찾아봤더니 중성자별의 일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래서 보니까 뭐 편광 방향에 따라서 빛이 굴절되는 건 방해석 같은 결정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이제 복굴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진공에서 일어난다라는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런 연구라고 하여 매우 신기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현상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김현철 교수님께 네. 좀 이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이 발견이 그 나사의 그 ISP가 뭐냐면 Imaging X-ray Polarimetry Explorer라고 탐사 위성이에요. 탐사 위성인데 한국어로 얘기하면 영상 X선 평광 탐사 위성.
네.
그런데 이 타이틀은 항상 그렇지만 논문하고 좀 달리
네.
약간 좀 뻥이 좀 들어가요.
그렇겠죠.
이게 90년이나 된 이론을 그 may have proved 증명했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실은 아니라고.
아, 그렇
논문에서는 또 이 세 팀이 같이 썼는데 한 팀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90년 된 그 이론.
저게 뭔지.
예, 저게 뭔지. 예.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진공 복굴절.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여기 vacuum by refringence라고 이게 그 네이처에 실린 논문 제목이에요.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라디오 마그네타. 그래서 여기 또 엑스레이.
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네네.
키워드를 정리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마그네타. 그 오늘 제가 그 홍 박사님 안 계셔서
네.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예.
이 바로 요 12-1547-5408
네.
이게 그 하늘의 좌표래요.
네네.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1547-5408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뭐 하늘에 어디쯤 되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게요. 홍 박사님이 계셨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남쪽이라고
아,
때문에 좌표가 남쪽이래요. 그리고 이제 90년 된 이론 그다음에 진공 복굴절 이게 또 이번 마그네타 발견에서 좀 놀라운 점은 다른 천체에서 발견한 것보다 한 3배가량 좀 크게 나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 전파하고 X선 편광을 동시에 관측했다는 거. 그런데 이게 이런 관측을 통해서 이런 관측이 일어나려면 진공 복굴절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 거지 진공 복굴절을 직접 측정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점에 좀 유념하셔요.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과학 관련된 그 뉴스의 제목들이 네. 과장이 안 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이제 좀 그게 좋은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진지한 과학 발견의 경우에도 전부 다 과장을 하니까 예. 제목이. 그래서 이제는 뭘 봐도 좀 못 믿겠다는 생각이 예. 먼저 드는 건 좀 있어서.
그게 우리 한 번씩 무협지 얘기도 하고 또 나오는데 네. 처음에 아주 강한 사람이 나와서 먼치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 또 더 강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나중에 가면 어느 맞습니다. 정도 강해야지 되는지.
파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제목도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마그네타가 뭔지 잠깐 살펴볼게요.
네네.
이게 중성자별이라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연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성자별은 별 중에 밀도가 가장 높은 별. 어느 정도 높은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게 질량이 태양의 한 두 배 정도 돼요.
네.
예전에는 한 태양의 1.2배에서 1.5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력파 발견.
아.
중력파가 발견되면서 또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중성자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의 질량보다 두 배 이상 된다.
아.
그래서 현재는 이제 태양의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지름이 20km예요.
밀도가 어마어마하군요.
밀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0km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무거운 핵의 중심보다 그러니까 납 같은 경우에 납 핵이 원자 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심의 밀도보다 이 중성자별의 밀도가 훨씬 높아요. 중심에는 아마 한 6배 이상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지도는 저 뉴욕인가요?
예, 맞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맨하튼 위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예, 뭐 뉴저지 쪽인 것 같은데. 예,
딱 한 20km 된다는 네. 거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별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초신성이 폭발을 해요. 근데 엄청나게 큰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 블랙홀로 가는데
예.
또 어떤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 이게 중성자별로 갑니다.
조금 부족한 거군요.
예.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중성자별로 안 가요.
아, 아예 못 가고.
작아서, 예. 적어도 그 찬드라세카 리밋이라고 네. 찬드라세카 극한이 있어요. 그 천체 물리학자인 이 인도 천체 물리학자 찬드라세카가 네. 이야기한 건데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네.
이런 자리에서 이름 나오면 되게 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분이 한 1.2배 태양 1.2배 이하는 대부분 백색 외성,
네네.
백색 난쟁이 별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 별은 왜 블랙홀로 쪼그라들지 않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중력과 중성자 양성자의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팽팽하게 맞아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원자에서는 전자가 스핀이 위인 놈, 아래인 놈에서 두 개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핵의 경우에는 그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네네.
그 더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얘가 버티죠. 그 중력은 얘를 찌그러뜨리려고 하고, 네. 얘는 버티려고 하고,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중성자 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 별은 자기장이 엄청나게 세요. 그 이유가 이 중성자 별 내부에 가장 많은 게 중성자거든요. 중성자 하나하나가 또 자기 모먼트 가지고 있고 또 얘가 회전을 어느 정도로 빨리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르다고. 네,
자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 이번에 발견된 이 마그네타의 경우에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린대요.
2초.
예, 그런데 밀리초로 도는 녀석들도 있고 엄청나게 회전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펄사라고 부르죠.
네, 펄사라고 부르는 것도 되게 쌍성으로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아. 얘네들이 X선이 되나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X선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럼 90년대 이론이 도대체 뭐냐? 이게 90년대니까 1936년.
네.
실제로 1936년에 하이젠베르크 많이 듣던 분.
딱 이름만 봐도 그 시절 분이네요.
그렇죠. 그 시절 분위기 나죠. 그다음에 오일러는 하이젠베르크 학생이었어요. 그 수학적 오일러 아닙니다. 훨씬
아,
전세대 사람이고. 여기 이제 노무현의 사이트 쉬프트 피어 피직이라고 당시에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2차 세계전만 안 일으켰어도 아직도 이게 세계적인 저널의 위치에 있었을 텐데 여기에 어떤 논문을 실었냐면 여기 있는 그림은 조금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한 거는 이거랑 좀 다른 거고 여기 그림을 그린 거는 하이젠베르크하고 오일러 이론이 나온 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슈잉어가 줄리안 슈잉어가 그 양자 전기 역학을 완성을 하죠.
네.
그 양자 전기 역학을 완성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세 분이 계시죠. 파인만 있고 그다음에 슈잉어 있고 도모나가 이 세 사람이 다 서로 다르게 연구했는데 또 프리먼 다이슨이 그 세 가지는 결국 하나다. 그래서 그분은 노벨상을 못 받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양자 정기역학에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여기다 제가 이거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빨간 게 빛이고 X는 이런 거 없다는 얘기.
아, 뭐 또 뭔가가 작동하고 네, 있나
제가 원래 또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제가 특히 과학하고 앉아있는에서는 또 김현철 화벽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가져와서 이게 이런 그림은 없다. 왜냐면 빛은 상호작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건 원자 수준까지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원자 수준까지 맥스웰 방정식이 잘 맞는 이유거든요. 그게 빛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맥스웰 방정식이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원자 핵만 가도 그러니까 가벼운 원자 핵에서는 여전히 잘 맞는데 핵이 무거워지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걸 Z라고 그러는 Z가 늘어나면 결합상수가 커져요. 커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론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그 섭동이론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비섭동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섭동적이고 비선형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요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광자하고 강자가 실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진공의 그 가상 전자들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가상 전자하고 가상 그 양전자. 걔네들을 통해서만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공의 편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럼 이런 그 빛과 빛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뭐 이번 처음에 한 건 아니고 그래서 2017년쯤에 선에서 그 아틀라스 실험에서 이미 이런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고 빛은 진공의 편극을 통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얘기 제가 크게는 또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복굴절. 굴절이 뭐냐? 굴절은 말 그대로 이 프리즘에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아까 방해석이라 그랬나요?
네.
그런 걸 빛이 지나면 굴절을 하거든요. 근데 굴절을 하는데 대개는 굴절률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굴절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뭐 일반 물리학에도 나오는데 빛의 속력을 매질 속의 빛의 속력으로 나눠준 겁니다.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작으니까 굴절률은 항상 1보다 크죠.
네.
그런데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은 C니까 C 나누기 C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1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실험이 얘기하는 게. 그것도 그냥 굴절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복굴절률이 생긴다는 거.
복굴절.
그러니까 그 날아난 방향의 편극과 서로 수직한 방향의 편값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군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왜 생기냐. 자기장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이게 자기장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10의 13승 가우스에서 10의 14승 가우스. 감이 안 오죠. 그렇죠? 1테슬라가 10의 4승 가우스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0의 4승 가우스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CT 찍을 때 그게 MRI 찍을 때 MRI 찍을 때 그게 1테슬라 정도 되거든요. 네. 1에서 5테슬라.
제가 들어가 봐서 압니다.
네.
저도요.
근데 한 10의 5승 테슬라만 되면 이제 생물학적인 모든 거는 원자가 깨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다뤄봤냐면요. 강한 전기장도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아, 이 자기장도. 특히 핵물리나 이쪽에서 좀 뭐가 세다 그러면 한 10의 18승 가우스, 10의 20승 가우스.
그걸로 실험도 하죠.
실험은 그 선에서 하는
가속기
실험.
가속기가
가속기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3승초 동안에 잠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그때 자기장이 10의 18승 가우스. 근데 10의 18승 가우스나 19승 가우스 정도 되면 양성자가 바뀌어요. 양성자가 약간 찌그러져요. 살짝.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그 90년 된 하이젠베르크와 오일러의 그 이론을 그 확인을 했다. 근데 이것도 확인했다는 것도 직접적인 확인은 아니고 보내주신 그 뉴스에서는 아, 저 증명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논문에서는 그 두 가지 의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포지티브하게 보진 말아라. 그러니까 논문은 좀 정직한 것 같아요.
논문은 정직해야죠,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아예 진공을 한번 다뤄야지 되겠다.
아, 하긴 그렇네요.
왜냐면 아까 그 진공, 진공이 편극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진공, 이게 누군지 아세요, 혹시? 그런 쪽 그림이. 진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데모크리토스입니다.
아, 그 옛날.
예. 그 데모크리토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데모크리토스가 또 되게 멋진 말을 했거든요. 진공 관련해서. 그 말로 시작해서 10월에 또 원래 제가 대칭성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여기 진공하면서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원자랑 진공이 서로 관계가
예,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진공 이야기, 진공은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 그 진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름부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미 저 이름에서 오는.
근데 진공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얼핏은 우리가 또 많이 들었죠. 네. 뭐 양자효중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빈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라고 네.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핵물리학자 돌아가셨는데 그 제리 브라운이라고 스토니 브룩이 아마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알 정도일 거예요. 그
좀 알죠. 네.
제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뉴턴 시대에는 입자가 세 개 있는 걸 못 풀었다. 3체 문제.
네.
그리고는 이제 양자역학 시대에 딱 들어와서는 1체 문제는 푸는데 2체 문제. 헬륨은 못 푼다. 그다음에 양자 전기역학으로 넘어오면 한 개 있는 것도 못 푼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양자 색역학 쪽으로 오면 없는 것도 잘 모른다. 결국 물리학의 발전은 점점 우리가 모른다는 걸 깨우쳐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알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긴 하지만
예.
예, 얼핏 듣기에는 마치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복굴절이라는 거가 아주 대중적으로 얘기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예.
그게 두 가지 각도로 일어난다.
그 두 가지 다른 편극.
예, 편극을 일어난다. 예. 뭐 이런
서로 날아날 때 편극이라는 예. 게 광자가 이제 스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게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가리키는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는 것과 이쪽 방향 가리키는 게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나오는 빛의 방향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저 그림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자 보니까는 저런 현상이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자기장이 너무 약하니까.
네.
거의 측정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 마그네타는 자기장이 원체 강하니까 실험실 역할을 했다.
아, 정확한 뭐
이렇게,
표현입니다.
예예, 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13승 가우스, 뭐 14승 가우스는 지구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기장.
네.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저도 옛날에 선에 갔을 때 거기서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 밑에 송곳 같은 거 갖고 내려갔다가
큰일 납니다.
작동하면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사람을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MRI 심지어 기계 비디오를 봤는데도 MRI 기계 동작하는데 방 바깥에서 소화기를 들고 있다가 소화기가 날아가가지고 MRI 기계에 붙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쇼츠 같은 데서 그냥 나온 건데 근데 땡기니까 잘 안 땡겨지는데 이걸 이제 끄면은 그 헬륨을 다시 넣어야 돼가지고 5만 달러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껐다 키는데
초전도체
예 얘기는. 그래서 뭐 억지로 막 줄로 막 붙잡고 끌어내서 끌어내긴 하는데 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MRI 기기 같은 게 이 정도니까
네.
그 10에 뭐 4승 정도라고 하시잖아요. 네. 10에 13승 뭐 이렇게 되면 14승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지구상에 실험할 수 없죠.
예
사람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먼 우주에서
네.
자연 천체를 통해서
네.
실험을 했다.
아, 그리고 이게 그 아까 ISPE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인공위성이 있어요. 나이서라고 NICER
네.
나이서라고 얘는 그 우주 정거장에 붙어 있는
아,
그 탐색 위성인데 얘는 네. 뭐 얘가 하는 역할은 중성자 별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아.
그래서 X선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해서
근데
그런 거 저는 이런 물리학을 해서 그런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실험하는 분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지?
교수님은 천문학도 맨날 대단하다고 하시고
네.
본인이 하지 않는 분야는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과장된 제목이긴 하나 여하튼 간에 좀 신기한 얘기 특히 진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아닌 걸 알면서도 자꾸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으로 돌아가거든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만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오프닝은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자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정훈 교수님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교수님은 계속 이제 인하우스 물리학자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로 하고
예.
한정훈 교수님께서는 그 양자 문명이란 개념 그 관련해서 양자 문명이란 이제 책을 내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좀 새로운 관점. 예, 되게 문명사적 연결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양자역학 책, 사실 저희가 양자역학 책도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방송에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얘기들, 뭐, 잘 알지만 물론 이름만 알고 잘 모르는 중첩이라든가 얽힘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책들인데, 이 책은 보니까는 양자가 무엇인가 보다는 양자가 우리 문명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이제 먼저 묻는
예.
뭐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자인 한정훈 교수님과 함께 전기 문명에서 양자 문명으로 넘어온 길을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확실성 대신에 확률을 사용하는
네.
확률 시대 또 확률을 사용하는 계산기 또 이런 것이 정말 다음 문명의 앞으로의 네. 엔진이 될 수 있나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정원입니다. 책 제목을 양자 문명으로 설정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랄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농담 삼아서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가 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이런 게 아니라 문과와 이과의 대립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가끔 하는 질문이 왜 역사책은 역사학자만 쓰는가였어요. 문득 생각을 되짚어보니까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 이 시대를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분하던데 네. 그거는 되게 이과적인 시대 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철기 다음에는 뭐였지? 우리가 아직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네, 네. 또 그다음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지? 이런 것까지는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때부터는 산업혁명이란 말을 쓰고 그때 사용했던 도구 혹은 동력은 뭔가에 대한 얘기는 살짝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도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산업혁명은 사실은 증기문명이라고 보는 게 되게 적절해 보인다. 근데 네. 왜 증기문명이란 말을 아무도 안 쓰지? 이거 너무 섭섭하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증기문명 다음에는 전기문명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옛날에 뭐죠?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
예, 그게 정보문명이잖아요. 정보문명.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구적인 관점에서 문명의 발전을 바라보는 게 적어도 한 18세기부터는 굉장히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역사책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언급은 되지만은 그런 것이 서술의 어떤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과학자, 공학자가 직접 역사책을 안 쓰기 때문이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럼 왜 역사학자만 역사책을 쓰느냐? 그동안은 그 방대한 사료 정리를 하는 게 이게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료 찾는 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이용했는데 옛날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이 굉장히 쉬워졌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중요해지는 거는 그 쓰는 사람의 어떤 배경, 지적인 배경, 관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관점으로 자기만의 어떤 역사적인 서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저 같으면은 도구가 먼저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저 나름대로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한번 서술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왜 하필이면 도구냐? 무슨 생물학에서는 뭐 계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그런 논쟁이 있었다면은 그 과학사에서는 도구가 먼저냐, 개념이 먼저냐, 네. 과학 발전의 네. 추진력이. 그런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는 도구가 먼저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구가 먼저다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또 서술해보자 하는 좀 욕심을 부려봤어요.
저희가 이제 십몇 년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과학자와 공학자의 뭐 경쟁 구도 같은 게 만들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
그럴 때 보면 항상 뭔가 물리학자나 과학자분들은 좀 개념적으로 가시고
네.
공학자분들은 도구라든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이제 장난같이 싸우고 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은 물리학자신데도 개념보다는 도구 쪽으로 먼저 생각을 네. 하시는군요.
저도 기술이 과학에 앞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가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감탄만 하고 그랬을 것 같아. 공학자들 보면서.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한번 좀 건드리고 싶은 어떤 경계가 있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 자연대학과 뭐 공학대 이 자연과학자와 공학자 사이에 무슨 벽이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이 그렇죠. 생각 그런 게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런 벽이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별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혹시 만약에 글을 쓴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써보면 재밌겠다.
네네. 저희의 예전에 그 장난스러운 다툼이 다 의미 없는 짓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가만히 사례를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그 도구가 먼저다라는 관점의 하나의 사례로서 네. 제가 이 책의 도입부에서 주장했던 게 유리와 양자각사의 관계였어요.
네. 네,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예. 네. 그게 저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집대성한 네. 그리스의 수학자로 유명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학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기하학을 쓴 사람이 광학도 썼느냐? 기하학하고 광학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네. 게 있고 기하학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는 과학적 주제가 또 광학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직진한다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런데 네. 유클리드의 그 업적이 다행히도 뭐 아랍 세계 등등을 통해서 계속 보존이 돼 왔더라고요. 다시 이제 유럽으로 네. 건너와서 그 로저 베이컨이라는 그 중세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네. 뭐 신학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철학, 신학,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술을 한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한 단원이 광학에 대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그림까지 자기가 직접 그려가면서 인간이 과연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심이 서양에서는 꾸준히 있어 왔고 네. 그거를 실험으로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유리다. 근데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서양에서는 유리를 이용한 공예, 네. 뭐 유리를 이용한 뭐 술잔, 물잔 이런 것들이 동양에 비해서 네. 또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일찍 발전했죠.
네. 네. 그런 우연과 또 기하학을 발전했다는 그런 우연이 두 개가 교묘하게 맞물려서 이 기하광학이라는 이 학문의 발전을 유도했고 그것이 점점 또 계속 성장을 해서 분광학이라는 그러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됐고 이 분광학이 결정적으로 양자역학을 견인하는 실험적인 동기가 됐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네.
자, 이 분광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그 뉴턴의 프리즘이 최초의 분광학적인 도구인데
네네.
이 빛을 색깔별로 갈라주는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세련되고 정교화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흑체라고 하는 어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네.
파장별로 색깔별로 쫙 나눈 다음에 그 각 파장별로 나오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열이 얼마냐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그걸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과학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측정하는 도구를 기어이 만들어서 엄청나게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가 바로 1899년 이 무렵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네.
과학 물리학의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 1900년에 플랑크가 양자가설을 만들었다. 이거를 기억하실 텐데 그 불과 1년 전에 이런 정밀한 측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플랑크가 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정밀한 측정 결과를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마침 그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실험 물리학자들이었는데 플랑크도 베를린의 대학교 교수였어요.
네.
그야말로 옆방 교수가 이런 굉장히 정교한 실험 결과를 갖고 오니까 그게 또 하필이면 또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이론들하고 뭔가 약간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게 됐는데 또 이 김현철 교수님도 이론 물리학 네. 많이 하시면서 아마 많이 느껴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정교한 실험 결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만히 들여보는 이론 물리학자들은 묘하게 어떤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요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론을 그치. 모으면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네.
아마 플랑크도 그런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그 H라는 새로운 상수를 도입해서 그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이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은 되게 복잡하긴 한데 보면은 그 어떤 직선 같은 것이 하나 보이고
네네.
그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 점이 실험 결과고 요 직선이 플랑크가 만든 이론이에요.
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조금 살짝 덜 정확한 그 곡선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레일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웨일리는 양자 가설 도입하지 않은 채로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플랑크 이론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렇게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플랑크 이론이 그 정량적으로는 약간 더 우수해 보이지만은 정성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데 성공한 네.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자론의 탄생의 출발점이 뭐냐, 누구냐라고 하면은 플랑크라는 사람의 두뇌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극도로 정밀한 실험을 가능하게 했던 그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 네. 루벤스라는 사람의 네, 네. 사진인데 우리는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죠. 하지만은 도구가 먼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실험실에서 양자론이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흑체 복사를 통해서 양자 역학에 들어왔는데 이게 후세에 대한 비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론이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학부생이 배우기에 조금 그 이 얘기를
그렇죠.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네빌 모트가 했거든요. 네빌 네. 모트라고 이제 유명한 하신 게 잘 아시죠. 예. 그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그분이 양자역학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19세기에 이 분자 운동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분자 운동을 할 때 탄성 충돌을 가정했거든요. 근데 이 탄성 충돌을 잘 맞았던 이유가 얘네들의 에너지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용광로나 이런 데 가면 탄성 충돌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했더라면 이 에너지 레벨이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았을 거라는. 그럼 좀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계역학도 알아야지, 전자기학도 알아야지. 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대개 3학년 때 양자역학을 배울 때 이걸 별로 유도를 잘 안 해줍니다, 요즘. 아,
학부생들에게 비극이군요.
예, 학부생들에게
비극이. 어렵게 접근하게 된.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도구들, 실험 도구, 뭐 관측 도구, 계측 도구 이런 것들이 정말 영감을 준다는 말씀은 되게 와닿네요, 진짜.
네.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뭐 설사 스스로 떠올렸다 해도 그걸 뭐 관측하거나 실험하거나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사실은 그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뭐 현대 물리학이나 뭐 천문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00년 넘게 계속 증명됐다는 말이 뭐 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오잖아요. 중력 반대로 나오고 뭐 블랙홀 관측했을 때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실 블랙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천문학자분들이나 물리학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은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학계통이나 뭐 그런 쪽에 블랙홀을 안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명된 바가 없다. 간접적으로만 증명됐고 이론은 훌륭하지만 뭐 우리가 진짜로 관측한 적이 없지 않느냐. 아까 이번에 사진 찍기 전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을 제가 뭐 말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한두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 도구.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물리학자이시면서도 네. 짚어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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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전통이 무려 백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적어도 유럽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속되어 왔다.
네.
이게 지금 이 사진이 1900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실험실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의 실험실 대충 이런 모습이거든요.
되게 현대적인데요, 느낌이?
네. 뭐 장비 내용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자, 그다음에 제 책에서 또 강조하고 싶었던 개념이랄까? 그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라는 거예요.
엔진.
그러니까 문명이란 것은 적어도 물질 문명은 어떤 새로운 엔진의 개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네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증기기관이죠. 엔진, 뭐 기관 같은 말로 저는 쓰고 있는데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의 이 문명 발전에 끼친 역할은 이 책을 쓰다 보니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동력이란 게 사실 가축의 힘.
그렇죠.
뭐 잘해봐야 기중기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큰 힘을 운용하게 된 최초의 경우죠. 저
그렇죠.
증기기관이라는
예. 게. 근데 증기기관이 나오니까 이걸로 기차를 움직이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고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우리가 얻어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네.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무려 열역학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죠.
여기 도구가 먼저. 저도 가끔씩 뭐 저는 이제 전공이 철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강연할 때 이렇게 문명사적인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이런 비슷. 근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발명을 뭐 우리는 옛날에 뭐 고리짝에 증기기관차 뭐 다니다가 이제는 안 다니고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얀 뭐 김이 나오던 그 호그와츠 이런데 해리포터에서나 나오던 그런 기차 이제 안 다니고 이런 정도 되게 옛날 고리짝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저때 이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력이라는 게 없다시피 해서
예. 맞아요.
인력, 충력, 말. 뭐 그리고 저 물레방아, 네 예. 물레방아나 아니면 뭐 풍력, 예. 그것도 풍력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저 네덜란드 풍차 정도 수준 예. 그게 다였는데 그치. 그렇게 수천 년을 오다가 예. 저때 들어와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힘을 인간이 예.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예.
당연히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이런 저도 얘기를 좀 하는데 딱 그런 말씀을 딱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네.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제임스 와트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예. 다 잊어버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문명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럼 되새길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제 좀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임스 와트가 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아마 대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시대가 시대라 뭐 대학교 안 나온 분도 많았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거겠죠, 그죠?
네.
저분 그쵸.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안 나오면 또 나오겠네요, 그럼.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뭐 대학 나올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돼도 되는데 어쩌면은 대학 무용론이 더 부활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이 1785년 그리고 최초의 발전기 발명이 대충 그로부터 한 반세기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이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란 게 페라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유도전류,
네.
유도전기 원리인데 놀랍게도 그 원리가 발견되고 공개된 지 불과 1년 만에 이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이 저 책의 표지로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기계가 우리 물질 문명의 어떤 그 흐름을 다룰 때 꼭 들어가야 돼. 아주
그렇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라고 네. 보고 싶어요.
저 이름은 이폴리트 픽시라는 이름은 사실 제임스 와트보다도 더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
더 모르죠.
네.
더 모르는데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바퀴를 돌려서 손에서 가해지는 그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네. 최초의 도구. 이제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수력으로 요 바퀴를 돌리고 네네. 뭐 화력으로 돌리고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이폴리트 픽시의 이 수동 발전기가 네. 이미 다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란 거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양자 문명을 그럼 지탱했던 그 동력은 뭐냐? 일단 원자로죠.
네.
이 페르미가 1942년 12월에 최초로 이 가동을 하는데 성공한 이 시카고 대학에 있던 원자로 모습인데 이걸 통해서 본격적인 양자 문명이 이미 1942년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엔진이란 게 엔진이란 게 간단히 말하면 그 인간이 낼 수 없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내는 어떤 기계, 도구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역학 엔진과 더불어서 또 연산 엔진이란 것도 정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문명을 지탱하는 것이 단순히 많은 에너지를 내는 기관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해주는 기계들 덕분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죠. 근데 컴퓨터의 원형은 그 차분 기관이라 그래서 이 베비지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기계였어요. 이 화면 왼쪽에 있는 이거는 톱니바퀴를 막 돌려서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그 페라데이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기 기기가 만들어지면은 이 기계를 돌리는 동력은 증기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런 기계를 돌리는 동력은 나중에는 전기가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그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애니악 같은 그런 컴퓨터였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선을 이리 꼽았다가 저리 꼽았다가 네. 하는 장면인데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네.
옛날에는 컴퓨터 터미널로 뭐 그렇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선을 이리저리 꼽아서 프로그램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왕이 엔진이란 걸 자꾸 정의하는 김에 통신 엔진이란 것도 한번 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신, 모르스의 전신, 베리의 전화, 그리고 뭐 무선통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뭐 이렇게 걷거나 말 달리고 가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훨씬 빨리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신의 도구들이 일종의 통신 엔진으로서 자리 잡음으로서 이렇게 물질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이 통신 엔진을 가장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타이타닉 이 호에 실제로 이 있었던 마르코니 방에서 실제로 그 어떤 사람이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마르코니 방에서 SOS라는 구조 신호를 내보내는 덕분에 그나마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겠다, 정말.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이 타이타닉의 침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이란 건 증기 문명의 가장 상징적인 도구였잖아요.
좋네요.
그래서 증기 문명이 이 전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세월이 100년 이상 지나 생각해보면 네. 비극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좀 증기 문명의 침몰과
네.
그 속에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그 마르코니 무선전신으로 상징되는 네. 전기 문명의
예.
뭐 부상 좀 이런 예. 식으로 약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다가 그 타이타닉, 제임스 캐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영화를 다시 봤더니
네.
그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마르코니 방에서 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또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고증을.
야, 이것까지도 고증을 해서 네. 영화 속에 담아낸 게 참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예.
이 통신이란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워낙에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자라는 개념이 이 부상을 하게 됐다라고 봐요. 예, 소자라는 게 뭐냐? 처음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뭐냐면은 이 전화나 전신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 신호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화선 뭐 이게 기본적으로 구리선을 따라서 신호가 가야 되는데 뭐 가다 보면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네.
신호를 계속 증폭을 해줘야 돼요. 그 증폭기란 게 이 헨리라는 사람이 19세기에 만든 계전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약한 전류를 그 더 강한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거든요.
와, 발전기가 1832년에 나왔는데
네.
저게 3년 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 속도가. 그래서
이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네. 옛날에는 아, 과학 발전도 뭐 굉장히 더뎠겠지. 요즘처럼 뭐 경쟁이 치열했을까? 근데 단 한 순간도 과학 발전이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게 어느 시점부터는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헨리의 계전기가 마침 나와주는 덕분에 모르스라는 사람이 전신망을 유선 전신망을 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헨리의 계전기는 이게 요 이 구리판기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네. 떨어졌다 해야 되니까는 이 소리도 요란하고 네. 마모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 전화가 나오면서 그 수요를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아 이거를 대신 아, 대체할 소자가 뭘까 하다가 찾은 게 증공관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증공관이 그 수요를 다 받쳐줬어요.
네.
그러다가 전화 가입자가 그 당시에 벌써 숫자를 잘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미국 국민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전화를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증공관도 이게 맨날 그 열받으면은 뭐 깨지고 고장나고 하니까 도저히 교체가 안 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소자를 찾기 위해서 뭐 통신 소자도 아니고 중간에 약해지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네. 소자를 찾기 위해서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물건이 바로 이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반도체 트랜지스터 혁명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아, 그럼 인공지능은 뭐냐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연산 엔진의 일부이긴 한데
네.
우리가 자꾸 인공지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지능을 자꾸 흉내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러면 사고 엔진 혹은 지능 엔진이라고 보면은 적당하겠다.
네.
그래서 엔진 여러 가지 종류의 엔진이 있고 그 엔진들이 문명의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때 이제 19세기 말 그때는 사람들이 철도만 까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만 까는데 앞장섰던 뭐 벤더빌트, 뭐 스탠퍼드 이런 사람들이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전화망을 까는데 앞장섰던 AT&T 이런 회사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회사였고 그다음에
우리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무선 통신망, 초고속 통신망. 예. 그렇죠. 그렇죠. 까는 거 때문에 뭐 또 세상 판도가 바뀌고 네. 뭐 부자의 판도도 바뀌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인공통신망을 까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망 다 깔고 나면은 우리는 뭐 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보다 더 우수한 어떤 연산기계 뭐 이런 기계가 나와야만 그 다음 세대란 게 또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양자 연산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실용화가 된다면은 이 양자 엔진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엔진 체계 위에 얹어져서 새로운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이 양자역학이란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엔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역학 엔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 역학 엔진은 뭐 원자력, 원자력 발전, 뭐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그런 엔진이죠. 그다음에 연산과 통신을 담당하는 엔진, 반도체, 그리고 뭐 레이저. 레이저가 없으면은 지금 광통신이라는 게 뭐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양자 엔진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양자역학이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자 엔진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게 해주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맨 앞에 그 원자력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핵융합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핵융합도 양자 엔진 때문에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인공지능이 못 풀면은.
예. 예. 그게 워낙, 물론 재료공학적인 문제도 많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풀어낼 수 있는
네.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원자력 저 엔진의 완성이죠.
네.
그렇게 핵융합 에너지까지 쓸 수 있게 되면
그렇죠.
정말 양자 엔진이 또 그걸 만들어내면 그야말로 그렇죠. 양자 시대의 뭐 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965년 뭐 60년대 중반부터 핵융합은 25년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25년 후에는 성공한다. 그리고 다시 25년 전에 성공한다. 그렇게 온 게 지금까지 온 건데
네.
그런데 이거는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너지 문제이기
정말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엔 양자 엔진이나 그런 핵융합과 관련된 난제들이 남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앞으로 25년 안에는 핵융합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모든 우리의 꿈이 다 현실화가 되고 그래서 네. 양자 문명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는 굳이 그 다음 문명을 굳이 찾아 나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낙관적인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 예전에 산업혁명 때도 러다이트 운동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방지
기계 다 내려부신다거나
뭐 증기엔진을 부셔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도 솔직히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면도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그렇죠.
전기나 물 이런 걸 엄청나게 묻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미 이런 그 인공지능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 그런 문제도 지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문명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는 게 인간이 또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까지 사실 저도 네. 그런 것까지 다 개선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충분히 강력한 그 인공지능 혹은 뭐 양자 컴퓨터라면 네. 모든 변수를 다 넣어서 그게 뭐 우리가 뭐 우주의 미래까지 다 완벽하게 계산하는 이런 뭐 결정론적인 것까지 네. 안 가더라도 네.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들 정도는 풀어낼 수 있는 지금 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예. 사실 핵융합 에너지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실은 좀 저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직장을 잃고 이런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다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의 위대함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요.
이 양자 물질이란 단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아주 뭐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어가 조금 더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양자 물질 사례거든요. 물질은 대부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네.
따라서 모든 물질은 양자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반도체를 양자 물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반도체 시기부터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물질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물질을 정제를 하고 그 성질을 인공적으로 조작을 하고 근데 그냥 뭐 장인의 손기술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양자역학 문제 풀이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렇게 한 성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답을 손에 쥐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물성을 계속 정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그 물질이고 그런 과정에 성공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 뭐 통신장비 이런 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레이저란 게 또 아주 대표적인 양자 물질이고 레이저의 기본 원리는 그 무슨 아인슈타인이 옛날에 발견했던 어떤 뭐 방출에 관련된 이론인데 그 방출 이론을 구체적으로 이 실험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바로 이 찰리 타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타운스라는 사람은 칼텍에서 박사를 받고 벨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자마자 바로 그 이 전쟁 관련 연구에 동원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전쟁 관련 연구 중에서 중요했던 게 물론 하나는 맨하탄 과제지만은
레이더.
예.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레이더였거든요. 근데 레이더 연구를 몇 년 하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가 돼서 했던 게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조금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뭐가 재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공학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 꽤 공을 들여서 서술을 했는데
자세하게 쓰셨더라고요.
예. 기존의 전자기파보다 10배 작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만들어낸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근본적인 그 기계를 만드는 원리 자체가 바뀌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발상을 우연히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떠올렸다는 그런 대목이 그분의 회고록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대목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그거를 이렇게 한국어로 다시 풀어서 이렇게 독자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그 얘기를 했고
산책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때로는 그냥 놓고 예, 예, 좀 걷고 예. 이러면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시키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디락도 그랬거든요. 그런 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 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더가 지금 뭐 왜 중요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네, 뭐 그렇죠. CD부터 예. 뭐 바코드, 그다음에 광통신,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도 뭐 요즘은 뭐 중국, 미국 뭐 반도체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레이저가 없으면 반도체 회로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양자 문명에 어쩌면 주역을 맡게 될 양자 컴퓨터도 레이저가 없으면은 이게 조작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자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자는 보통 뭐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무슨 정상 상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틀인데 이걸로 연산을 시키려면 일부러 이 정상 상태 여기 지금 파란색의 정상 상태와 빨간색의 정상 상태 두 가지 정상 상태의 중첩된 상태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자연에 있는 원자는 그렇게 중첩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중첩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그 다음에 양자 연산이라는 게 가능해지고요. 중첩과 얽힘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 이 중첩에 대한 뭐 얘기는 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많이 다루고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보통 우리는 과학은 인과율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과율이란 건 뭐냐면 출발점이 같으면은 결론도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조건을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져요. 심하게 보면은 인과율이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양자 중첩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다음에 양자 얽힘이란 건 뭐냐면은 양자 얽힘도 사실은 그냥 중첩의 일종인데 보통 우리가 중첩을 얘기했던 어떤 입자 하나 를 두고 이것이 뭐 위를 향하느냐 아래를 향하느냐 이런 것들의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자 얽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가 두 개 있으면은 한쪽 주머니에 사과가 있고 다른 쪽 주머니에 귤이 있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반대로 한쪽 주머니에 귤이 있고 반대쪽 주머니에 사과가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양자 역학적으로는 중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 얽힘이란 것도 넓게 보면 그냥 중첩이라는 현상의 일부예요. 그러면은 왜 양자 얽힘이란 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막 양자역학 자체를 틀렸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느냐라는 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측정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첫 번째 주머니에 제가 측정을 했더니 만약에 사과가 관측이 됐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사과 귤 더하기 귤 사과 이렇게 중첩된 상태가 그냥 사과 귤이라는 상태로 이게 측정하면 붕괴한다는 양자역학의 원칙에 따라서 붕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느냐. 저는 분명히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대해서만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내가 측정을 안 한 주머니에 대해서도 그 상태가 붕괴를 해버리네요. 그러면은 뭐 양자역학은 측정하면 붕괴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아니 측정 안 한 것까지도 붕괴된다 그러면 그거 도대체 뭐냐. 아인슈타인은 그 점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원거리 상호 적용의 일종이긴 한데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아 이거는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상대론도 위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정말 진지했죠.
근데 이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과 상당히 호흡이 잘 통하는 그런 물리학자였어요. 슈레딩거는 이것이 이 양자역학의 기묘한 면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양자공학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1935년에 간파하고 그걸 논문에 자세하게 서술했어요.
네.
슈레딩거가 직접 쓴 영어 문장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충분히 능력 있는 실험가라면 적당한 도구를 동원해 간접 측정만 하는 입자 쪽에 어떤 상태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그 이런 비유에서처럼 저는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대해서만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 어떤 상태가 구현될 건가를 제가 조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귤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네.
하지만 오른쪽 주머니를 결코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왼쪽 주머니에서 반드시 사과가 관측이 되게끔 가령 사과만 보이는 그런 필터가 있는 안경을 쓰고 왼쪽 주머니를 열어보면 돼요.
네.
그러면 반드시 사과가 관측이 되겠죠?
네.
그럼 오른쪽 주머니에는 저절로 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으로 그 멀리 떨어진 어떤 대상의 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양자역학.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슈레딩거는 굉장히 물론 슈레딩거 방정식도 만들고 한 그런 유명한 대표적인 이론 물리학자지만은 그런 공학적인 사고도 능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이 양자 공학적인 측면을 최초로 내다본 사람이라고 보여요.
35년 저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여담이긴 하지만 쉐딩거가 쓴 유명한 논문 중에 뭐 대중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쉐딩거 달이라고 부르는 어떤 통계학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이 있어요. 근데 쉐딩거 달이란 게 나중에는 공학에서 무슨 제어 이론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즘은 인공지능에서 뭐 생성 인공지능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쉐딩거의 업적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네. 재발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자, 근데 쉐딩거의 그런 상상이 90년 뒤에 실제로 이렇게 이 양자회로에서 초전도체로 만든 양자회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막 상상이 현실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양자회로에서 벌어지는 연산은 이 큐비트 딱 하나를 내가 조작하는 연산 그리고 큐비트 두 개를 동시에 건드리는 얽힘 연산 딱 요 두 가지만을 활용해서 모든 양자 연산을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얽힘 연산 덕분에 양자회로가 기존의 어떤 고정 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얽힘 연산을 못하면은 양자회로는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얽힘이란 게 한때는 자 이게 뭐 과연 현실이냐 아니면 상상이냐 이런 이게 물리냐 철학이냐
혼란을 조장하는 개념이었죠. 오히려. 네.
이제는 완전히 공학적인 도구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러게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양자혁명이라는 표현을 물리학자들이 종종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양자혁학은 물론 하이젠베르크, 뭐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양자혁학을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들의 업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원자 하나가 어떻게 거동하는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앞서 김현철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때의 양자역학은 양자장론이라는 언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양자장론을 개발한 것이 두 번째 양자혁명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또 알렌 아스페라는 그 양자얽힘에 관한 업적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책을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 두 번째 양자혁명은 뭐냐 얽힘에 대한 양자역학이 현실로 검증이 됐을 때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양자역학은 얽힘이 없는 상황에 대한 주로 양자역학이었다면은 이제는 얽힘이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그러한 양자역학의 세상이 열렸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양자혁명이었다라고 그런 관점을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두 개가 또 두 번째가 되면 안 되니까.
아, 저 두 저거를
두 번째 프라임이 붙어 있던데.
두 번째 양자장론이 두 번째냐?
예.
얽힘이 두 번째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수님이 결정해 주시죠, 자리에서.
아.
남들이 어디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냥.
저는 뭐 굳이 이게 누가 진짜 두 번, 누가 진짜 적자냐 이런 논제보다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얽힘을 설명할 때도 양자장론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아,
책에도 쓰셨던데
네.
그 길적분
네.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두 번째와 두 번째 프라임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얽힘 하나만 그냥 살리죠.
그런데 양자장론이 정말 맞는 과학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입자가속기였어요. 근데 입자가속기는 1950년대, 60년대부터 그야말로 이 가동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반면에 이 얽힘이 실재한다는 걸 증명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는 1980년대 들어와서 겨우겨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도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얽힘에 관한 양자역학은 한참 뒤에야 이게 활성화가 됐고 얽힘이란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입증된 1980년대부터 얽힘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는 사실은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계산 도구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덕분이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진짜.
그냥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의 네, 대상으로서의 얽힘이었으면은 지금처럼 얽힘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했을 수도 네. 있는데.
그럼 세 번째로 둬도 되겠네요.
뭐
세 번째 순서를 따지면
그렇죠.
예. 세 번째 양자 혁명이 얽힙니다. 예. 이렇게 결정하고 예. 가시죠 뭐.
네.
뭐
네,
다른 과학자들은 예, 뭐 동의합니다. 자기네들 책에서 다 결정해 버리던데요. 뭐 여기서 하시면 되죠.
이 시,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네. 네.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쓸까 한번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벨 부등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이론적 실험적인 업적을 통해서 얽힘이란 게 이 양자 현상에 이 실존적인 하나의 일부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책에도 네. 잠깐 말씀하셨던데 왜 그 대학 다닐 때 친구 이야기 하시면서.
네.
근데 저 클라우저도 비슷했거든요. 클라우저도 네. 그때 제가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벨
그렇죠. 부등식.
그리고 아스페가 또 저 벨 부등식에 관심 가지니까 지도 교수가 네. 물론 아스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고 네. 그 에콜 폴리테크닉에 있었으니까 네. 근처에 있는 광학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그 네 저기 연구하기 전에 그 써내 가서 벨하고 얘기부터 하고 시작해라.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여기 방송에서 네. 해주셨죠.
그 정도로 그때는 저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네.
그
인생 낭비하는.
야, 인생 그런... 낭비하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클라우저라는 사람이 박사과정 시절에 대학원생 시절에 CHSH라는 이름이 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적인 논문을 썼어요.
네.
대학원생 시절에. 그리고는 박사 후 연구원, 원래 이 사람 진짜 하는 일은 광학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론적인 발견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의 그 레이저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찰리 타운스 연구실에 가서 박사 연구원을 하면서 지도 교수가 시키는 일을 하는 대신 네. 자기의 관심사를 꾸준히 추구를 했어요. 그 박사 후 연구원은 보통 한 2년 한 다음에 뭐 길면은 3년 정도 네. 하고 교수가 되면은 보통 정상이라고 보는데 네. 이 사람은 무려 그걸 5년, 6년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교수가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5, 6년의 박사 연구원 기간 했던 실험 덕분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보통 정상적인 경로라면은 와, 이런 학생 빨리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교수가 못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알렌 에스페라는 사람이 한 거는 프리드만이 10년 전에 했던 실험을 더 정교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알렌 에스페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박사 논문으로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실험 결과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건 뭐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파인만 같은 사람도 프리드만 앞에서는 그런 실험 왜 하니 이런 식으로 좀 비웃다가 알렌 에스페가 실험 결과를 들고 오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이다. 10년 사이에 그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때의 흐름이 바뀐 거죠.
예.
너무 앞서가면 안 돼.
맞아요.
근데 그럼 파인만의 태도는 왜 갑자기 왜 10년 사이에 변했느냐? 이 1981년에 MIT 근처에 있는 어떤 엔디콧 하우스라는 그 곳에서 학회가 있었어요. 제목은 Physics of Computation. 계산의 물리학이라는 학회인데 여기 보면은 참석자 중에 뭐 이론 물리학자도 있고 컴퓨터 과학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학회가 우리가 보통 지금 양자 연산 혹은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어떤 정신적인 시발점이 됐던 예. 그런 학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인만이 여기 있었네요.
파인만이 여기 있었죠. 파인만은 이때 이미 뭐 거의 인생 말기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네요.
그 통상적인 이론 물리학에서 손을 떼고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인생 말기에 자기의 노력을 집중해서 풀으려고 했던 문제가 바로 양자 컴퓨터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본인도 이미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미 자기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물리학뿐만 아니라 전 과학 분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학회가 뭐였을까라고 하면 아마 1927년에 있었던 그 솔베이 학회. 예.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예. 그런데 당연히 뭐 이 정도 수준의 학회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양자 연산 쪽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가 뭐였을까라고 하면은 바로 이 1981년에 엔디콧 학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때만 해도 뭐 양자 컴퓨터라는 게 만약에 만들어졌다면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 그 생각을 지배했던 사람은 파인만이었던 것 같아요. 파인만의 관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행성의 궤도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고전역학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푸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뭘 풀어주느냐. 그 행성의 궤도를 시간별로 알려줘요. 근데 그 궤도는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 가능한 바로 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양을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계산과 관측 사이 1:1 대응이 정확히 돼요. 그러면은 슈퍼컴퓨터 이런 것이 쉐딩거 방정식을 푼다라고 할 때 그 풀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답은 뭐냐? 어떤 입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확률이에요. 근데 그러면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은 얼마? 여기 있을 확률은 얼마? 여기 있을 확률은 얼마? 이거를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확률 값을 갖고 실험을 해보면은 입자는 측정할 때마다 항상 여기서 발견이 되든지 여기서 발견이 되든지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가능성은 어떤 면이 나올 가능성은 6분의 1이지만은 실제로 던져보면 딱 한 면만 나오는 것처럼 측정되는 결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자계에서도. 근데 컴퓨터가 다 알려주는 답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자 개수가 조금만 많아져도 이 컴퓨터가 쉐이딩거 방정식을 풀지를 못하는. 파인만이 보기에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설정 자체를 잘못한 거다.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에 정확히 대응되는 계산을 해주는 컴퓨터를 만들어야만 양자역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관측하는 양에 대응되는 계산해주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걸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다.
대단한 생각이네요.
아, 그러겠죠.
굉장히 정확한 생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양자역학 문제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뜻밖에도 이 양자 컴퓨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물리학자들보다도 수학자들이었어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쇼라는 사람인데 피터 쇼는 그 인수분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면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해 버린 거예요. 1994년에. 근데 인수분해 문제란 건 양자역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이것이 안보, 보안.
그러네요.
보안 문제랑 아주 아주 깊게 관련이 됐어요.
양자 컴퓨터랑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된 저런 주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해고에 따르면은 그 1994년 무슨 학회에서 자기가 결과를 발표하고 나니까 뭐 며칠 뒤인가부터 미국 NSA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럴만하네요.
그럴만하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양자 컴퓨터가 이게 호기심, 뭐 과학자들의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문제로 돌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 진짜로 만들어지면 마치 세상이 뭐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언론에서 네. 좀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럼 정말 그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계산기라는 거는 과학 발전하고 약간 다르게 뭔가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발전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하더라고요. 베비지라는 사람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차분기관을 만들었을 때도 물론 순수한 호기심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로그 값, 뭐 삼각함수 값 이런 거를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서 그걸 전화번호부 책 돌리듯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그게 일종의 국가 안보 혹은 뭐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차분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애니악은 뭐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 포탄의 2차 대전 당시였으니까 포탄의 궤도를 조금 더 잘 풀기 위해서 미분방정식을 빨리 풀자. 네. 그런 의도로 그야말로 아주 실용적인 의도로 개발한 계산기였고 나중에는 이걸 또 어디다 썼느냐면은 원자탄 이후에 이제 수소 폭탄 네.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또 동원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시대적 요구가 있을 때 컴퓨터가 중요한 발전했는데 그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는 뭐냐 이런 거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양자 컴퓨터의 시대적인 요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의 슈퍼 컴퓨터도 못 푸는 인공지능도 못 푸는 문제를 풀어주는 기계다라고 정의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에 비해서 특별히 잘 푸는 문제의 성격이 뭐냐? 주로 이 최적화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공평하게 잘 배분해서 우리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그것도 결국은 최적화 문제거든요. 최적화 문제를 특별히 잘 푸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슈퍼컴퓨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잘하는 계산은 계속 그것들이 앞으로 잘할 거고 그것들도 못하는 최적화 문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잘할 수 있게끔 설계된 게 양자 컴퓨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정확한 그 문제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최적화 문제를 푸는 계산기가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과연 세상이 정말로 좋아질 것이냐 하는 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또 그래서 일단 당장 뭐 그 보안 문제부터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안 문제는 양자 컴퓨터에 기여라기보다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생긴 좀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거리에 네.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보안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보안의 등급을 높이는 그 새로운 알고리즘도 이미 개발이 됐고 그거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보안 일단 소프트웨어며 하드웨어며 이런 걸 전부 다 교체할 것인가. 이거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만한 자원을 드릴 만큼 지금 시급한 문제냐 그런 고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창의냐 방패냐 문제네요. 결국.
그렇죠. 네,
또 만들어내면 얘를 또 뚫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이 아직은 없는데 창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방패부터 조금 더 단단한 걸로 바꾸자.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의 연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댄 브라운이 쓴 오리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천재 공학자가 양자 컴퓨터와 슈퍼 컴퓨터를 병합한 자기만의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합성되고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방정식 풀이로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생명 창조를.
그렇죠. 네, 계산으로 증명을 해서 당연히 교황청의 그 암살자에 쫓기다가 죽는.
항상 교황청 문제를 만들어요. 댄 브라운은 보면.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인데.
네. 영화로 만들어지겠네요, 또. 보니까.
아,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한 10년 전인데.
아, 벌써 그렇군요.
그때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그렇죠.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구도를 상상했다는 게 하여튼 그 소설가의 상상력에 대한 그 경외심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서로 배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계산을 할 때 슈퍼컴이 잘하는 건 슈퍼컴이 하고 양자컴이 잘하는 건 양자컴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를 분담하는 체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뭐 당연히 아니고 제가 어떤 학회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물리학자인데 거기에 양자컴퓨터 개발 담당 부사장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회사의 어떤 그 미래 방향 이런 거를 뭐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공지능,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양자컴퓨터 이것들이 모든 통합되는 그런 계산체계가 당연히 계산의 미래라고 뭐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댄 브라운이 그 제대로 본 거네요?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많은 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그런 병합된 연산체계를 아마 지금 꿈꾸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병합적인 연산 체계가 완성이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이라든지
네.
뭐 새로운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대통합 이론이라든지
그렇죠. 핵융합 이론이라든지 그런 기대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계속 개발을 끈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우리 문명의 일부로 자리 잡았을 때가 제가 책에서 서술한 그 양자 문명의 3단계가 구현이 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로 저 댄 브라운 이야기도 맞는 게 왜 양자 컴퓨터를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저것만 나오면은 뭐 기존에 있는 컴퓨터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모든 걸 다 계산할 수 있고 뭐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계산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방향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 지금 보통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일반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고.
예. 그래서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는 없다. 양자 컴퓨터 예. 우리 지금 쓰듯이.
예.
그래서 그 특정한 어떤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그 계산들은 아주 능하지만
네.
우리 뭐 이런 컴퓨터 깔아가지고 막 내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게임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댄브라운 얘기처럼 이제 병렬해서
네.
서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네. 잘하는 것들을 해서 이제 함께 일을 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온 예.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의 효율을 높이는.
예.
근데 이 또 양자 컴퓨터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아마도 불가능할 예. 겁니다. 예.
그 온도도 많이 낮아야 되고.
상상을 해보면은 원자라는 게 원자 하나를 내가 붙잡고 거기다가 계산을 시킨다는
예.
게.
예.
그게 뭐 제 핸드폰 안에서 설마 그런 그러니까. 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뭐. 레이저로 또 컨트롤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예.
수백 년 후엔 또 될지 모르나.
네, 그거는 모르지만은 뭐 적어도 지금의 기술 체계로 봐서는 그거는 좀 불가능에 가까운 예. 일이 아닐까. 그리고 그,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죠. 사실 뭐 인공지능도 굳이 제 핸드폰 안에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저쪽에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예. 예.
제 조카가 양자 컴퓨터를 하거든요. 지금 뭐 박사를 했나 지금 박사 직전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얘도 보면은 이게 원래 그 그쪽에 일을 하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힘들어하게 얘기해요. 그냥 아유 뭐 되겠죠 뭐 이러면서 자기니까 오히려 아유 힘들어요 몰라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좀 이게 그 주변의 어떤 그 진동이라든가. 열이라든가 냉각 이 자체 냉각도 중요하지만 주변하고 차단을 시켜놔야 이 중첩 문제라든가 이까 이게 그 바깥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관측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맞습니다. 내부에서 이제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걸 아이솔레이트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건 뭐 일반인이 쓰긴 힘들 거라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더더욱이나 우리가 이런 데서 들고 다니면 쓰긴 좀 어려울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 원자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네. 실수로 원자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은 그 계산은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섬세하게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기술은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재래식 슈퍼컴퓨터와 함께 연산하는 시대가 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양자 문명의 시대가 되는 걸까요?
아,
꽃피는 정점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된다.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은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병합한 계산이 있긴 한데 그걸 갖고 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발견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근데 그러한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되는 순간 또 세상은 또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그 힌튼이라는 사람이 네. 무슨 알렉스넷인가 그걸 이용해서 뭐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네. 그런 그 대회에서 네.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을 했던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한 순간이 아직은 양자 컴퓨터에서 안 왔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근데 이게 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놀라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나오자마자
네.
1년 후에 그런 네.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네.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컴하고 양자컴이 딱 결합한 게 나오는 순간
네.
이건 그다음에 뭐 안 봐도 정말
그리고 뭔가 결과를 하나 딱 보여주는 순간
그렇죠. 인공지능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네. 이건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힌트네 그런 뭐 딥러닝 같은 것도 네. 기존에 하던 그런 접근과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개하고 고양이의 그 라벨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걸 이제 무작위로 던져놓고 네. 네가 알아서 구별을 시작을 해라.
네.
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부터 사실 지금 모든 게 또 꽃핀 그렇죠. 그런 네.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고 어떤 계산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시켰을 때 그 결과물이 우리가 그동안 찾고 있던 답 이런 것들을 뭔가 던져준다 했을 때는 아 이거는 드디어 시작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순간의 어떤 그 달리기를 시작하는 총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드라이브가 걸리는
네.
것이 아닐까.
그렇죠.
재밌는 세상입니다. 멸망만 안 하면 좋은데 그 전에 지금 뭐 전쟁이다, 뭐 온갖 기후 위기다, 온갖 뭐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네.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한 20년에서 25년만 안 멸망하고 네. 살아남으면 그 정도만 지혜가 있으면 네. 그 뭐 이제 최소한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 이런 상황은 좀 지나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뭐 바라건대. 그리고 기후변화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하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상황만 되면 뭐 인공지능 혹은 뭐 슈퍼컴, 양자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핵융합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네.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그 다음엔 번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간만 살아남으면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멋진 미래를 볼 수 있고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 양자 엔진 네. 그것이 세상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자를 공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을 제일 잘 가르친다고 우리가 이해해왔는데 이미 그 선을 떠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자역학이 순수한 과학의 단계를 지나서 점점 공학의 단계로 분명히 진입을 했고 네. 또 그게 맞는 방향인 것 네. 같아요. 순수한 과학으로서의 양자역학은 이미 100년간 우리가 충분히 네. 많이 해왔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러면 이제 진짜 양자 기계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충분히 쌓였네요, 시간이.
물리학과가 잘 가르친다는 소리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제 과학 역사를 봐도 이런 개념이나 이런 이론들이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공학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 받쳐주게 되면은 네. 현실에서 실현이 되고 정말 네. 한마디로 그 쓸모가 생기는 그런 네. 과정은 항상 있었는데 네. 네. 양자역학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원체 개념도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는 되지 않을까. 네. 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중첩과 얽힘의 기반을 둔 양자 기계, 네. 양자 엔진.
그것이 우리 문명을 살릴지도 모르겠다.
저는 물리학자로서 이런 이제 양자역학이 공학으로 넘어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뭐 하지 우리는? 뭔가 딴 걸 해야 되잖아요. 이미 공대로 넘어갔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해서 또 공대 넘겨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공부도 오래 많이 하셨으면 또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뭐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진짜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 가진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요즘 국제정세도 그렇고 네. 뭐 우크라이나 쪽이나 네. 저 중동 쪽도 저러다 정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저는 지금 조용하게 3차 대전이 사실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주장도 봤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예, 그것도 사실 꼭 틀린 말은 아니다.
조용한 제3차 세계대전.
예, 전쟁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인류가 사실은 핵무기가 생긴 이후로 최초로 지난 수천 년간의 그 문명사 역사 속에서 갖지 못했던 자살할 힘을 갖게 됐잖아요. 음흠.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힘을. 뭐 100년 전 혹은 뭐 1000년 전에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었어도 인류를 몰살시킬 힘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버튼만으로 사실 조금만 생각을.
6방이면 돼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로.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힘을 한 불과 한 100년 전부터 갖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너무 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존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과학과 기술 함께 발전시켜서 살아남고 번영하자. 네. 그게 이번 세기의 우리의 역할이다. 네. 몫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책을 통해서 양자무용 책을 통해서 사실 문명사적인 그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셨기 네. 때문에 그런 흐름도 한번 보고 우리가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가 들어있을지는 않을지 몰라도 네. 살아남으면서는 뭘 앞으로 해나가야지 우리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제 취향대로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그 외계 문명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하고 만나게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좀 그런 만날 뭐 자격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가 외계 문명이 멀리서 그렇게 온 아주 뛰어난 그 과학기술을 가진 지구까지 올 정도로 그런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진 문명이 온다 한들 우리가 좀 만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좀 많이 미성숙하다. 뭐 재미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했을 때 원자에서 양자 컴퓨터까지 세계를 움직이는 양자의 힘, 양자 문명, 일반적인 양자역학 책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재밌어요.
재미있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 뒤에는 문명을 관통하는 양자 오디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디세이.
요즘 잘 나가는 오디세이. 뭐 오디세이 영화에 대해서는 평이 갈리긴 합니다만은. 네, 꼭 한번 보시고. 저희 도서 증정 이벤트 있습니다. 10권 드리고요. 이벤트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받고 당첨자 발표는 9월 14일날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10건. 신청 방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회원 사람들 뉴스레터에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 10건만 받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꼭 사서 보세요. 사서. 네, 사서. 이렇게 싸진 않군요.
그 사이 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서 보시고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저희 방송하시면서 김현철 교수님하고도 그렇고 여기서 양자 역학 관련된 책도 소개를 많이 했어요. 짧게라도. 근데 분명히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양자 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뭐 과학의 흐름 이런 걸 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정말 문명 삶이랑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감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런데 중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릴 수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그걸로 지금 컴퓨터를 만들고 그걸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아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또 미래에 대비를 하고 뭐 나이가 들수록 제가 여기서 가장 젊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미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가장 어렵다. 왜 이렇게 놀란 제가 학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보다 위세요. 약간이지만 위십니다. 교수님은 한참 위시고요. 매번 왜 저는 30대 때부터 이런 오해를 받아서 여하튼 양자 문명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한종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하우스로 인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냥 이번에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우스로서 저희 같이 말씀 나눠주신 또 앞에 중요한 얘기 해주신 재미있는 얘기 해주신 김현철 교수님께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